사람은 누구나 육적인 그 성장의 사이클이 있습니다. 아이로 태어나지요. 그리고 자라서 어린이가 되고 또 청소년이 되고 성인이 되고 또 결혼도 하고 부모가 되고 또 할아버지가 되고 할머니가 되고 이런 일은 다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을 영접해서 영적인 아기로 태어나게 되면은 점점 자랍니다. 영적인 청년이 되고 어른이 되어서 드디어 이제 아비의 수준까지 되어져서 영적인 자녀를 키워내는 그런 영적인 부모가 되는 영적인 이 성장 사이클, 이것이 있는 것이 당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이제 점점점 성장과 성숙을 통해서 내 영혼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의 영혼을 돌보고 섬기는 그런 이제 영적인 그 성장을 계속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우리는 우리의 자격이나 어떤 행위나 공로로 그리스도인이 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영적인 성장을 하기 위해서는 예수님을 본받기 위한 지속적인 복종 훈련이 있어야 합니다. 그 예수님을 본받는 이 삶은 혼자의 노력으로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가 필요하고 반드시 나의 영혼을 지도할 인도자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영적인 성장은 혼자 골방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자력으로 되어지는 것이 절대 아니죠. 참 영성신학자 중에서 유명한 분이 아닌 영성신학을 공부하면 아주 유명한 분을 이제 배우게 되는데 요한 클리마쿠스라고 하는 7세기에 아주 유명한 수도사가 있습니다. 이 사람은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신을 하나님께 맡겼다지만 지도자가 없이도 성장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분명히 스스로를 속이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옳은 말이죠. 인정하고 우리가 공감해야 하는 말이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많은 사람들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주변에 사람은 믿을 존재가 아니니까 나는 예수님만 따르고 하나님만 믿겠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흔히 있습니다. 아주 좋은 신앙의 결심입니다. 그러나 아주 동시에 아주 잘못된 신앙의 상태라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내 영혼을 내가 책임질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을 엉뚱한 길로 이끌 수 있는 위험이 다분히 있습니다. 잘못된 신앙에 빠지는 경우가 바로 여기에 해당이 됩니다. 아무리 그래서 신중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인도자가 없으면 쉽게 길을 잃거나 신앙의 믿음의 길에서 벗어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신앙의 인도자가 있어야 할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나는 내 자신을 너무나 모른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이 여러분 자신을 너무나 모르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신앙의 인도자가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에게서 영적인 지도자가 있어야 하는 이유는 우리에게는 악하고 교활한 영적인 원수가 늘 따라다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탄은 교묘하게 우리의 마음 가운데 생각에 불신앙을 심어줘서 죄를 짓게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는 나의 영적인 생활을 지도할 인도자가 꼭 필요한 것입니다. 초대 교회의 속사도라는 말은 열두 사도 그 사람들의 바로 제자를 말하는데 속사도 중에 이그나티우스라고 하는 아주 참 경건하고 그야말로 참 본받을 만한 그런 사도가 있었습니다. 이분은 이제 순교를 당했는데요.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사탄은 개인적인 약점을 파고 들어가서 감정과 느낌을 조종하고 영혼을 해쳐서 영적인 성장을 못하도록 지속적으로 방해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꼭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본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복종 훈련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영적인 신앙생활에 있어서 영적인 지도자가, 인도자가 필요한 또 다른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자기만이 아는 비밀에 죄악된 행동이 습관이 되면은 거짓말을 하게 되는데 그 거짓말은 사탄에게 순종하는 격이 되므로 영혼의 위축이 되고 어두워지고 영혼이 파괴 현상이 일어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영적인 지도자가 가까이 있어서 나의 연약한 부분을 노출시키고 함께 그것을 극복해야만이 올바른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7절을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에게 일러주고 너희를 인도하던 자들을 생각하며 그들의 행실의 결말을 주의하여 보고 그들의 믿음을 본받으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자세히 봐야 됩니다. 이 말씀은 과거의 구약의 영적인 지도자들의 그 행실의 결말을 보고 주의해서 보고 교훈을 삼으라, 그리고 그 행실을 본받으라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믿음을 본받으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게 가능합니까? 가능하지요. 왜 그러냐면요,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내재하셔서 가능하도록 분별력을 주시고 지혜를 주시기 때문입니다. 성경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들을 인도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사용하신 영적인 지도자들이 있는데 그들은 성경은 그들의 결점을 숨기지 않았습니다. 그대로 드러냈습니다. 모세는 구스의 여자를 아내로 삼아서 미리암과 아론에게 원망과 비난을 받았는데 그 일로 인해서 안타깝게도 미리암이 문둥병이 걸리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다윗은 이스라엘 왕이고 지도자이지만은 유혹에 넘어가서 간음하고 살인을 하는 그런 죄를 저질렀고 또 아울러 철저히 회개했습니다. 예수님의 수제자라고 할 수 있는 사도 베드로는 예수님을 세 번이나 부인하고 안디옥에서 할례자들이 무서워서 이방인과 식사하다가 살짝 그 자리를 피해서 숨다가 사도 바울에게 심한 책망을 받았습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서 존경을 받지 못하고 바울은 글을 잘 쓰는데 말은 잘 못한다고, 오늘날로 말하자면 설교를 제대로 못한다고 크게 비난을 받았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교회 지도자들은 완벽하지 않습니다. 부족함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행실을 본받지 말고 그들의 믿음을 본받으라고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가능하다고 했죠? 왜냐하면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내재하시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본받아라는 책을 쓴 토마스 아퀸퍼스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모든 것을 완전히 알 수 있을 만큼 지혜로운 사람은 그 어디에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자신의 생각을 너무 믿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대신에 다른 사람들의 판단에 기꺼이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옳은 말이죠. 또 강조하기를, 신앙생활을 하면서 인도자들을 신뢰하지 않고 자신의 고집을 따르고 무분별한 자만에 빠져나오기를 거부한다면 스스로 위험에 처한 줄을 알아야 합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왜일까요? 우리가 겸손한 것보다 교만함이 훨씬 우리에게 많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았지만은 우리 안에 내재하는 죄의 속성이 나를 주장하려고 하는 의지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오늘 본문 8절에서 16절을 보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약점이나 부족함이 없고 완전하신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신 분이다. 이분이 궁극적으로 우리의 지도자가 될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할렐루야. 시대가 지나가고 지도자가 바뀐다고 해도 예수님은 변하지 않고 언제나 동일하신 분이라는 것이죠. 예수님은 어제라고 하는 그 과거에도 십자가에서 우리를 섬기셨습니다. 그리고 오늘도 지금 우리 주님은 보좌에서 앉으셔서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시고 우리를 섬기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 외에 완전한 자가 없다는 것을 알게 하고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인도하는 일에 불완전한 사람을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시고 사람은 다 불완전하지만은 믿음을 본받고 지도자에게 복종하며 순종하라. 그것이 유익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17절을 보게 되면은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그들은 너희 영혼을 위하여 경성하기를 자신들이 청산할 자인 것 같이 하느니라. 그들로 하여금 즐거움으로 이것을 하게 하고 근심으로 하게 하지 말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유익이 없느니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요 지금 현재 하나님을 경외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그리스도 안에서 성숙하도록 돕는 위치에 있는 지도자들에게 복종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비록 그들은 완전하지 않지만은 영적인 성장에 성숙에 유익이 되므로 그렇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흔히 주변에서 듣는 말이 있습니다. 제대로 된 목사, 제대로 된 훌륭한 장로 같으면 복종할 것인데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복종 못하겠다 이런 이야기를 들을 수 있습니다. 이런 사람은 영적으로 어린 사람입니다. 상처가 많은 사람이고 의심이 많은 사람이고 육적인 사람입니다. 영적이지 못한 사람은 자신의 주관적인 관점으로 모든 것을 판단합니다. 지도자가 어떤 일을 했을 때 순수하게 받아들이지 않고 그 동기를 의심합니다. 선한 일을 해도 자기 기준에 맞지 아니하면은 악하다고 비난을 합니다. 왜냐? 육적이고 영적으로 너무 어리기 때문입니다. 교회 이름은 될 수가 없지만은 제가 아는 어느 교회는 목사님이 지금 은퇴를 앞두고 있습니다. 후임자를 구하고 있는데 그 교회 교인들에게 설문지를 가지고 설문을 조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문항을 이렇게 붙여놨는데 제가 그것을 사진을 찍어왔습니다. 거기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런 내용 조건이 있습니다. 학벌은 대학 나오고 대학원 나와야 합니다. 영주권 시민권자입니다. 인격은 겸손해야 됩니다. 솔선수범해야 합니다. 대인관계가 좋아야 합니다. 외모도 좋아야 합니다. 키도 커야 합니다. 목소리도 좋아야 합니다. 웃는 얼굴도 중요하고 말씀과 기도에 푹 잠긴 목사여야 합니다. 인성과 품성이 예수님 닮아야 합니다. 거짓말 안 하고 정직하고 인자한 성격을 소유해야 합니다. 성도들을 위해서 열심히 기도하는 분이어야 합니다. 모든 계층의 교인들과 소통을 잘 할 수 있는 분이어야 합니다. 설교를 잘하고 영어가 능통해야 합니다. 모든 면에 능력이 있고 이세 교육에 대한 열정과 비전이 있어야 합니다. 살아온 삶의 흔적들이 사람들로 하여금 평판이 좋고 그 열매가 좋은 분이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써놨습니다. 어떻습니까? 이런 분은 와야죠. 이런 분이 목사가 되어야죠. 그렇죠? 이 정도 되어야만 담임 목사 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근데 저는 그것을 제가 찍어봐서 제가 이렇게 보면서 마음이 너무 아팠습니다. 제가 또 한 교회에서 직접 보고 제가 또 그걸 이렇게 가져온 것이 있습니다. 그 교회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비슷한데요. 첫 번째는 설교를 아주 잘해야 합니다. 잘생겼으면 더 좋고 박사학위 하나쯤은 가져야 합니다. 성도가 성질을 부리고 공격하고 막 대해도 미소를 지으며 받아줄 줄 아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어떤 때나 부르면은 기분 좋게 신방을 와야 하고 가난하게 살아야 합니다. 옳은 말을 할 줄도 알고 늘 부드럽고 기쁜 모습을 보여주는 분이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제가 지어낸 것이 아니고 그대로 제가 가져온 겁니다. 어떻습니까? 좋고 당연한 것 같죠? 근데 아닙니다. 성도의 위치와 영적인 지도자에 대한 개념이 아주 잘못되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쩌면 이런 생각이 당연한 것 같죠? 근데 이것은 세상적 가치관으로 인해서 변질된 교회의 현상입니다. 이기적이고 소비적인, 소비자적인 영성 현상입니다. 하나님의 소원, 하나님의 마음에서 벗어난 미성숙한 교회입니다. 이런 교회의 공동체를 바울은 고린도전서 3장에서 유치한 영성, 어린 아이다, 육체에 속한 교인들이다 이렇게 평가했습니다. 오늘 17절의 말씀은 이미 지금 현재 성도들을 이끌고 있는 현재 교회 지도자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조건이 맞아서 앞으로 뽑거나 세울 지도자가 아니라 문장이 전체 다 현재 진행형으로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 지금 교회를 섬기고 그리스도인들, 성도들을 인도하는 사람들이 비록 불완전하고 또 연약해도 그들의 권위를 무시하지 말고 판단하지 말고 복종해서 영적인 유익을 찾아 누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성경 17절 구절을 킹제임스 버전으로 보면은 너희 혼을 위해서 깨어있는 자가 영적인 지도자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말하자면은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위해 깨어있는 자가 바로 교회의 영적인 지도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지도자는 천국으로 가신 옥하는 목사님이나 하영조 목사님이 아닙니다. 유튜브에서 나오는 유명한 목사님이 절대 아닙니다. 왜 그렇죠? 그분들은 훌륭하지만 여러분을 전혀 모릅니다. 여러분도 그분을 전혀 모릅니다. 관계가 없는 사람입니다. 그런 여러분의 지도자가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비록 부족함이 있다 해도 여기서 있는 저와 우리 교회 장로님과 안수집사님과 목자님들이 여러분의 영혼을 돌보는 자들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흔히 영적인 지도자를 종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주의 종 이런 표현들도 합니다. 종은 헬라어로 둘로스입니다. 이 종은 좋은 말이 종이지 노예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 이 종은 상대방이 하자는 대로 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상대방의 필요를 자신의 필요보다 우선시하는 사람이 종입니다. 그러니까 영적인 지도자는 교회의 유익을 위해서 일하는 자들이고 교회의 유익이 되지 아니하면은 위험을 감수하고라도 끊고 자를 수 있는 자가 바로 하나님의 종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복종이라는 말을 들으면은 그냥 마음이 답답하고 불편합니다. 왜냐하면은 사람들의 사고 체계가 굉장하게 이기적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복종하라 이렇게 하면은 금방 분노가 올라옵니다. 왜냐? 굴복하라는 의미가 거기에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내재하는, 신자 안에 내재하는 죄의 속성이 있어서 복종이라는 말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왜 좋아하지 않을까? 그것은 자아죽음, 자기 부인을 요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꼭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영접하고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면 성장해야 합니다. 그러려면 기초가 있어야 되는데 그 기초 제일 첫 번째가 순종과 복종입니다. 순종은 내가 이해가 되어서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는 것이 순종입니다. 그런데 복종은 내가 이해가 되지 않아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자아를 죽이고 하는 것, 이것이 복종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께 순종을 했지만은 정말 하기 어려운 복종도 하셨습니다. 그것이 어디에 나오냐면은 마태복음 26장 겟세마네 동산에서 그 현상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이 기도 하셨는데 두 번째 또 기도하셨습니다. 내 아버지여 만일 내가 마시지 않고는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갈 수 없거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고 복종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을 사도 바울은 이 상태를 빌립보서 2장 11절 이하에 이렇게 표현합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어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순종이라고 말하고 있지 않았습니다. 여기서 이 복종이라는 단어는 휘포타스라고 하는 헬라어를 쓰는데 이 단어는 군사용어입니다. 지도자의 명령을 받아 각 부대를 즉시 배치하다라는 뜻으로 사용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복종은 순종보다 훨씬 더 강력한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복종한다 이런 마음을 가질 때에 참 불편함이 있습니다. 근데 왜 그러냐면은 복종한다는 말은 나를 굴복시켜서 따른다는 뜻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부분이 되지 않으면은 영적으로 성장하지 못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을 본받으려면은 하나님이 허락하신 이 권위에 복종해야 합니다. 지도자의 그 불편한 요청을 거절하지 않고 내 상한 감정을 죽이고 복종하는 것. 이것이 신앙생활에 있어서 최고의 덕목인 경건에 이르게 한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해야 합니다. 왜 그렇죠? 완고한 자아가 깨어지기 때문입니다. 이때 기적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내가 나를 보고 놀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나의 성품과 기질이 점점점 변화되어지는 것이죠. 누가 나를 찌르고 눌러도 그냥 넘어가고 기뻐하면서 자유함을 누릴 수 있는 단계까지 되어지는 것이죠. 이때에 성령의 열매가 맺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동의가 안 되고 이해가 안 될 때 복종하게 되면은 점점 자아가 깨어집니다. 그리고 성화에 이르게 되어지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이해가 되고 설명이 되고 내 마음에 맞는 것만 내가 하게 되면은 영적인 성장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육의 사람이 그대로 남아있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영적인 지도자는 세상 지도자와 달리 섬기고 사랑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항상 따뜻하고 항상 부드러워야 한다라고 많은 사람들이 생각합니다. 틀린 말이 아닙니다. 온유함이 있어야 됩니다. 넉넉함이 있어야 됩니다. 따뜻함이 있어야 됩니다. 맞습니다. 그러나 또 한 가지를 생각해야 합니다. 영적인 지도자는 때때로 매섭게 질책할 수가 있어야 합니다. 잘못된 사고나 행동을 반복적으로 계속하면은 때로는 꾸짖어야 합니다. 훈계해야 합니다. 그래야만이 그 영혼도 살고 공동체가 튼튼하게 건강하게 성장하고 바르게 자리를 잡게 됩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을 본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복종훈련이 필요합니다. 복종이란 단어는 신약성경의 곳곳에서 나오지만 골로새서 3장 18절에도 나옵니다. 아내들아,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똑같은 말씀이 에베소서 5장 22절에도 나옵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남편 늘 존경스럽습니까? 때때로 한심스러울 때 있지 않습니까, 혹시? 그래도 죽게 하듯 복종하라 하시는 말씀, 이 말씀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 나라 질서이고 하나님께서 세우신 권위입니다. 여러분 한번 우리가 마음을 열어놓고 질문에 서로 한번 응답해보시, 마음속에 응답해보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훌륭한 사람을 섬기는 것이 어렵습니까? 아니면은 한심한 사람을 섬기는 것이 어렵습니까? 훌륭한 사람을 섬기는 것은 어렵지 않습니다. 한심한 사람을 섬기는 것이 힘듭니다. 그런데 여러분, 내 인격과 믿음의 신앙의 성장이 되려면은, 하나님 앞에서 상을 받으려면은, 성화에 이르게 되려면은 한심한 사람이라도 복종하고 섬겨야 합니다. 그렇게 할 때에 내가 변화되어지는 것입니다. 교회에서 목사나 교회 지도자에게 복종하는 것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도 복종해야 합니다. 그래야만이 성도님들은 예수님을 본받고 경건의 삶을 살게 되고 성령의 열매가 맺히게 됩니다. 그럼 왜 그럼 복종이 안 될까? 이유가 하나 있습니다. 나의 옳음이 내 안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옳다는 것, 이것이 내 안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구약 성경에 나오는 아람 나라의 군대 장관 나아만은 문둥병에 걸렸습니다. 그는 이스라엘에 와서 치료를 받기를 원했습니다. 그 당시 이스라엘의 선지자는 엘리사였습니다. 엘리사는 나아만을 나와서 맞아들이지도 않았습니다. 그리고 요단강에 가서 일곱 번 씻으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나만은 자기 생각에 옳음이 있었습니다. 이 요단강보다 우리나라에 있는 강들이 더 깨끗하다. 내가 생각하기로는 이 엘리사가 직접 나와서 내 아픈데 손 얹고 기도해 주든지 뭔가 다른 방법을 취해야 될 것인데 그렇지 하지 않기 때문에 화난다 하고 그는 화를 내고 다시 돌아갔습니다. 그런데 그의 말하자면은 그 신하들이 왕이여, 장관이여,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그냥 씻으라면 씻으면 될 거 아닙니까? 이렇게 했을 때 그는 요단강에 가서 일곱 번 들어가서 나왔습니다. 그래서 문둥병이 나왔습니다. 근데 여러분, 성경을 자세히 읽어보면요, 요단강이 기적을 베푼 것이 아니라 선지자 엘리사의 말에 복종 때문에 그는 기적을 경험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는 나의 자아를 기쁘게 하는 곳이 아닙니다. 나의 자아를 죽이는 훈련하는 곳이 교회입니다. 교회는 나를 성공시켜 성공하도록 만들어주는 곳이 아닙니다. 교회는 주님을 본받도록 훈련시켜주는 공동체가 교회입니다. 교회는 나의 자아 실현을 돕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이 교회입니다. 그런 말미암아 천국을 연습해 나가는 것이 교회 공동체인 줄로 믿습니다. 그 기쁨으로 우리가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를 언약 공동체, 운명 공동체, 사명 공동체, 마지막 결론으로는 선교 공동체라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은 예수님을 본받고 닮는 그런 복종 훈련을 하는 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그래서 세상과 다른 공동체인 것이죠.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성도에게 있어서 거룩함이나 성결함이나 성화는 절대 혼자 안 되기 때문에 교회가 필요하고 지도자가 필요한 것입니다. 왜 복종이 잘 안 될까요? 앞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내 마음 가운데 나의 옳음이 나를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나의 의가 충만하기 때문에 복종의 영역에 들어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여러분 꼭 뛰어넘어야 합니다. 이걸 뛰어넘는 것이 믿음의 실력입니다. 나의 옳음은 지도자가 말하는 것이 이해와 납득과 설명이 되어야 한다는 생각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것은 믿음의 차원이 아닙니다. 믿음은 이해와 납득과 설명이 다 될 수 없고 이걸 넘어서는 것이 믿음인 것입니다. 겸손은 나보다 나은 사람에게 순종해서 생기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내보다 나은 사람, 내보다 나은 사람에게 순종해서 겸손이 생기는 게 아니죠. 나보다 못한 사람에게 복종할 때 겸손이 생깁니다. 그때 나의 오름과 좌우도 서서히 죽게 되고 나의 의도 사라지게 됩니다. 내 마음에 오름이 충만하게 되면은 그 오름에 붙잡혀서 성령의 인도하심이나 초자연적인 경험을 할 수가 없습니다. 오늘 18절에 보면요, 17절에 당부를 다 해놓고 난 뒤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라. 우리가 모든 일에 선하게 행하려 함으로 우리에게 선한 양심이 있는 줄 확신하노니, 19절에 내가 더 속히 너희에게 돌아가기를 위하여 너희가 기도하기를 더욱 원하노라, 이랬습니다. 그러니까 히브리스 기자가 이 편지를 쓸 당시에도 목회자들을, 교회 영적인 지도자들을 믿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 기도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분명한 것은 영적인 지도자를 신뢰하지 아니하면은 은혜를 받거나 변화를 경험할 수가 없고 성장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혹 지도자가 마음에 안 들고 답답하고 부족한 점이 있으면은 흉보지 말고 비난하지 말고 기도해 주어야 합니다. 그 기도할 때에 순종이 되고 복종이 되고 그 다음에 영적으로 성장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하지 않냐면 육신적 자아가 살아서 저항의 중간지대를 넘지 못합니다. 이 저항의 중간지대를 넘어야 되는데 나의 오름과 의 때문에 저항의 중간대를 넘어서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기도하면은 하나님 임재 안에 머물면은 부족하지만은 내가 복종함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 자유, 평안함이 있고 넉넉함이 생기고 그 다음에 거룩함의 성결의 열매가 맺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에게 하나님의 뜻에 대한 불순종과 거역에 확실한 그런 징후가 있습니다. 그것은 지도자에 대한 불평과 불만입니다. 왜 불평과 불만이 나오느냐 하면은 진심으로 마음을 다하여 나의 영혼을 지도하는 지도자들을 위하여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러나 기도하면은 이해가 되지 않아도 예수 그리스도 나를 도우시는 그 하나님 때문에 순종이 되고 복종이 되는 것입니다. 훌륭한 그리스도인 절대 혼자서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훌륭한 그리스도인 골방에서 혼자서 만들어지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영적인 지도가 필요하고 잘못을 교정받아야 합니다. 태도를 교정받고 믿음의 길을 가도록 계속 도전을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제일 어리석은 목사는 성도들에게 나에게 복종하세요 이렇게 강요하는 목사입니다. 제일 미련한 목사는 성도들이 자기 마음대로 하도록, 알아서 하도록 가만히 놔두는 목사가 미련한 목사입니다. 제대로 된 목사는, 제대로 된 훌륭한 지도자면은 내가 복종할 것인데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복종하지 못하겠다 하는 사람은 영적으로 어립니다. 피해의식이 많고 의심이 있고 늘 육적인 사람입니다.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 내가 복종해야 될 사람이 없다는 것, 이것만큼 큰 불행한 일이 없다는 사실 기억해야 합니다. 지도자에 대한 여러분의 태도가 하나님께 대한 태도이고 여러분에 대한 지도자의 태도 역시 하나님께 대한 태도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저는 우리 장로님께 복종하려고 합니다. 우리 장로님도 저에게 복종하려고 합니다. 왜 오늘 제가 이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는 그런 관계입니다. 아, 목사가 뭐 장로님한테 복종해? 아닙니다. 우리는 주의 교회를 위해서 서로 복종하려고 했습니다. 여러분도 저와 장로님을 본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좀 하세요. 아멘. 예. 사람 믿을 존재 아니니 나는 예수님만 따르고 하나님만 믿겠다고 생각하는 사람 아주 좋은 결심이지만은 한편은 아주 잘못된 신앙 상태입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이 너무 악하기 때문에 복종을 훈련시키기 위해서 지도자를 세웠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성장해서 다른 사람의 영혼을 인도하는 좋은 지도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좋은 지도자는 그런데 혼자 스스로 노력해서 절대로 안 됩니다. 좋은 팔로워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스스로 혼자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 수가 없는 것입니다. 훌륭한 그리스도인은 혼자 만들어지는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예수님도 공생애 동안 하나님 아버지의 지도를 받고 순종하시고 하기 어렵지만은 예수님도 복종하셨습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성장과 성숙을 원하는 성도들이라면은 지도자를 믿어줘야 합니다. 맹목적으로 추종하라는 뜻은 아닙니다.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교회의 유익을 위해서 헌신을 요청하면은 즉시 나의 의, 나의 옳음을 내려놓고 협력할 때에 그 의견에 복종해 줄 때에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 자유가 있고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 초자연적인 기적의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4월 한 달은 고난 주간도 있습니다. 부활주일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경건의 삶을 살아가는 비결은 뭐냐 하면은 예수님 본받기 위하여 복종훈련을 해야 합니다. 기쁨으로 이 복종훈련에 뛰어들어서 동참하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은혜를 부어주시고 감동 있는 신앙의 선한 열매가 맺히는 그런 삶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이제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앞에 함께 기도하겠습니다.